케인스 매거진 2020년 5월호.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소리잡지 케인스 매거진입니다. 케인스 매거진은 교양잡지 샘터의 내용을 발췌, 녹음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이외에도 경기도 뉴스와 시각장애인의 재활정보를 담은 소리경기를 CD와 테이프로 제작하며 지역사회 정보 및 시사상식을 전하는 경기 등대를 점자책과 녹음도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소리경기와 경기 등대의 추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안내입니다. 본 연합회 홈페이지 www.eyes1004.com의 웹 매거진에서 케인스 매거진 이용이 가능하시며 시각장애인 통신망 사이트 넓은 마을의 경기도 시각장애인연합회 코너에서 모든 소식지 청취와 다운로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앱 경기 보이스 톡톡을 설치하시면 소식지 청취를 모바일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구독자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화 031-213-7722 내선 4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이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케인스 매거진 2020년 5월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케인스 매거진 파트 1 차례 1. 행복의 시 목단꽃 이불 2. 눈 감아도 보이는 희망 어두워지면 사라지는 그림자 3. 2020 샘터 생활수기 당선작 아들의 배웅 4. 행복일기 1. 아픈 아내의 좋은 일 행복의 시 목단꽃 이불 산골짝 5월 발대기가 빨강 분홍 목단꽃 이불을 덮고 있다. 가만 들여다볼수록 어쩐지 촌스럽기 짝이 없어. 아슴아슴 예쁜 목단꽃 벙글벙글하다. 엄니 아버지도 촌스럽게 저 목단꽃 이불 뒤집어 쓰고 발가락에 힘을 줘가며 끙끙 피어났겠지. 큰 누나 큰 성도 한박. 누이들도 나도 막내도 한박. 시큼시큼 피워냈을 생각하면 목단꽃을 한낱 촌스럽기 짝이 없는 꽃이라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다가 목단꽃은 어째 더 촌스러웠으면 좋겠다고 어쩐지 더 촌스럽기 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다가 목단꽃 이불을 바짝 당겨보는 것인데 뻔한 세간 옮길 때마다 꾸려지던 목단꽃 이불은 언제 사라진 걸까? 가까운 오래전 명절밤 목단꽃 이불을 코끝까지 당긴 나는 툭 붉어져 나온 발의 갯수를 가만 세어본다. 박성우 시인 200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의 시가 2006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의 동시가 연거푸 당선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섬세한 문장으로 동심을 담아낸 어린이 책 9살 마음사전 등을 펴냈으며 현재 고향 전북 정읍에 머물며 시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의 시를 마치겠습니다. 눈 감아도 보이는 희망 어두워지면 사라지는 그림자 왜 자네 같은 시각장애인 학생들 대신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지? 보육원 아이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물어온 건 내게 점자 악보와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서울 맹학교 은사님이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드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야나 친구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왜 나와 여러 지인들이 부모와 같이 살지 못하는 한국의 보육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었는지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거나 창피해하지 않는다. 내가 뭘 잘못해서 시력을 잃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장애가 가져다주는 불편함도 훈련이나 노력으로 얼마든지 완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흰 지팡이를 사용해서 혼자 다니는 보행 훈련을 했고 식빵을 접시에 놓고 칼과 포크 쓰는 방법을 연습했다. 점자를 빨리 쓰고 읽을 수 있도록 또 타이핑을 능숙하게 하기 위한 연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현대사회의 필수품이 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려고 스크린 리더, 가로 열고 스크린에 뜨는 정보를 말로 읽어주고 점자로 출력해주는 과학기술, 가로 닫고를 열심히 익혀 지금은 전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내 노력만으로는 절대 극복하기 힘든 것이 있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갇힌 생각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운명이나 팔자 같은 단어에 예민한 편이다. 지금도 우리 중에는 집안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장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운명의 틀이란 편견이 만연해 있다. 시각장애를 가진 내 입장에서 가장 속상한 건 장애인을 규정하는 그릇된 생각의 틀이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고루한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실패와 어려움을 삶의 값진 가르침으로 삼는 태도, 그리고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새날이 온다는 낙관 등이 간신히 나를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런데 약 10년 전에 만나게 된 보육원 아이들에게서 나는 내가 느꼈던 아픔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도 나처럼 사회가 정해놓은 틀에 갇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나는 지인들과 내가 8년 전에 세운 비영리 단체로 보육원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You are not alone,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위로를 실질적으로 전하기 위해 시작한 사역이다. 뉴저지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2008년부터 한국의 아동복지센터 아이들을 위해 진행하는 여름 단기 선교에서 그 아이들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이 헤치고 나가야 할 삶의 도전들이 장애인을 가로막는 삶의 장벽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와 혈족처럼 느껴지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야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였다.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는 현재 약 2만 7천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다. 이들 중 소수는 부모의 사망으로 시설에 맡겨졌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존해 있는 부모들과 떨어져 살고 있다. 옛날 고아원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가혹한 운명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피하기 힘들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들은 그곳에서 퇴소해야 하는데 고작 18의 나이에 세상에 나와 혼자서기를 해야 할 아이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많으면 500만 원까지 자립정착보조금을 받지만 갓 어른이 된 아이들의 독립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믿고 기댈 가족도 없고 교육에서 삶의 찬스를 찾을 기회도 그리 흔하지 않다. 특히 아직도 집안 배경을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기만 했다. 내가 아이들에게서 혈족의 아픔을 느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실망과 외로움, 그리고 포기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었던 내 신앙을 나눠주고 싶은 욕심도 없지는 않았지만 나는 가급적 혼자라는 불안감과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는 두려움으로부터 그들을 빼내주고 싶었다. 내게 그랬던 것처럼 낙관과 노력, 사랑과 용기가 아이들의 마음에 힘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플라잉 해피니스라는 비전 여행을 통해 매년 아이들을 미국으로 초대하고 7명의 학생들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주고 현지 기업의 지원을 받아 인턴 기회 등을 제공하는 야나 활동에 나는 적지 않은 보람을 느낀다. 아이들 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한 아이들은 거의 없었지만 크게 실망스럽지 않았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 특히 누구보다 더 믿어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부모에게서 여러 번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만난 야나 친구 H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으며 내가 보육원 아이들의 곁에 함께 있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한국에서 같이 온 친구들과 야나 이사님들, 그리고 스태프와 함께 로드트립을 하는 동안 계속 우리를 따라오는 그림자를 봤어요. 어두워지면 사라졌다가 날이 밝아지면 다시 나타나는 그 그림자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뜻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신앙이 뭔지 잘 몰라요. 다만 누군가가 내 곁에 함께 있다는 생각이 큰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H는 2011년 플라잉 해피니스 1기 참여자로 미국에 다녀갔다가 프로그램 10주년 기념으로 올해 다시 이곳을 방문한 친구였다. 내게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말해주는 H가 대견하고 고마웠다. H가 전보다 더 힘차게 세상을 날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잔잔한 감동이 밀려왔다. 어두움은 빛이 없음을 말한다. 하지만 희망이, 가능성이, 사랑이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바이러스 위기와 그보다 훨씬 더 전부터 현실이 되어버린 경제적 불안정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에게 자주 찾아오는 개인적 역경은 잠시 빛을 사라지게 할 뿐이다. 역경과 고난은 우리 곁의 소중한 것들을 잠시 볼 수 없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들을 파괴하지는 못한다. 날이 밝으면 다시 돌아올 그림자를 기다리며 우리 모두 이 일시적인 어두움을 잘 견뎌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상으로 눈 감아도 보이는 희망을 마치겠습니다. 2020 샘터 생활수기 당선작 아들의 배웅. 눈부신 5월의 햇살에도 눈물이 쏟아지는 날들이었다. 커다란 책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설 때마다 아파트 20층 꼭대기에서 떨어져 버릴까 생각하다가 발길을 멈추기도 했고 어느 날은 정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다 주저앉기도 했다. 남편과 난 산다는 것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남편은 술만 먹으면 죽지 못해 산다며 예전에 없던 주사를 부렸고 나는 사는 게 죽은 것보다 더 힘들다고 쏟아붓다 울다 지쳐 잠들었다. 문제의 그날 멀쩡히 출근했던 남편이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친구들이며 지인들, 친척들에게까지 일일이 연락을 해봤지만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새벽이 되어서야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여기 병원입니다. 나는 직감적으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했다. 왼쪽 하지 대퇴부 절단. 남편에게 내려진 담당 주치의의 진단은 사형 선고처럼 나를 무너지게 만들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깬 남편은 성난 살쾡이처럼 사납고 예민해져 나를 할퀴었다. 이미 없는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며 병원이 떠나갈 듯 비명을 질러댔고 환상통이라는 의사의 말에 다리를 다시 붙여놓으라고 발악하며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들을 집어던졌다. 그럴 때마다 의료진들이 달려와 진정제와 진통제를 놓아야 남편은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깨어나면 이 모든 불행이 다 당신 탓이야. 알아? 당장 꺼져. 라며 나를 집어삼킬 듯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신은 왜 이토록 내게만 큰 시련을 주는 건지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나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었고 친정엄마는 눈이 퉁퉁 부은 나를 진정시키느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다. 그날 아침 나는 출근하는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모진말을 했었다. 열흘 뒤면 아들을 잃은 지 1년째 되는 날이었다. 12살. 그 어린 것이 후진하는 학원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우리 곁을 떠났다. 소식을 듣고 달려가는 동안 나는 당연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남편은 싸늘히 식은 아들을 안고 꺼이꺼이 오열을 쏟았다. 뉴스에서는 우리 애의 사고를 무슨 가십거리인 양 다뤘다. 학원차 기사의 운전 미숙이라는 둥 우리 애가 갑자기 공을 줍기 위해 차 뒤쪽으로 뛰어들었다는 둥 확인되지 않는 소문만 무성해져 나와 남편을 공격했다.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 모른다. 아이를 수목장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몇 번이고 혼절했고 텅 빈 며칠을 보낸 후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 남편은 벽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아들은 남편에겐 선물이자 보물이었다. 아들 바보로 통했던 남편에겐 항상 아들이 우선순위여서 가끔 내가 질투 아닌 질투를 했을 정도였다. 그런 금쪽 같은 아들을 잃은 남편의 비통함과 원망은 모두 내게로 쏟아졌다. 그 어린 것을 서너 군데씩 학원으로 돌리더니 결국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며 나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살아갈 의미를 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삶의 희망은 없어 보였다. 그저 어둠과 고통의 긴 터널 속을 헤매다 지쳐 잠들었다가 예리한 칼끝이 온몸을 도려내는 악몽에서 깨어나면 우리 부부는 여지없이 서로를 향해 미친 듯이 대들었다. 현실이 더 악몽 같은 나날이었다. 누구 하나가 죽어나가기 전에는 끝날 것 같지 않던 싸움의 기세는 1년이 흐르고 나서야 비컷 속 침전물처럼 서서히 가라앉았다. 그리고 다시 5월이 된 그날 아침이었다. 아이의 기일을 앞두고 남편은 유난히 심란해했다. 수목장에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남편의 말에 나는 이러다가는 남겨진 우리마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까 두려워 이제 그만 아들을 보내주자고 애원했다. 남편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털고 잊을 수가 있어. 참 모질다 모질어. 독하다고. 라고 윽박지르며 여지없이 나를 몰아붙였다. 꿈속에서 애를 봤어. 수수루 거센 폭풍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하던 남편이 처음 이성적으로 내뱉은 말이었다. 친정엄마는 아이가 아버지를 살렸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사를 나온 경찰은 신호를 무시한 트럭 운전사가 좌회전하던 남편의 차를 그대로 박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종이 조각처럼 처참하게 구겨진 차에서 남편을 구조한 응급대원은 살아남은 것이 기적이라고 했다. 기적이라는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던 남편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 본 아들의 모습이 평온했다며 넋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유난히 생글생글 잘 웃고 딸처럼 애교가 많던 아들을 잃고서 우리에겐 앞으로 더 이상 웃을 일도 희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가 아버지를 살려주었다고 생각하니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남편이 한쪽 다리를 잃은 절망을 하나 더 어깨에 이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 혼자 수목장에 다녀왔다. 아버지를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혀끝에 물고 나는 내내 울었다. 남편은 사고당한 지 100일 만에 퇴원을 했고 차가운 의족을 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해하면서도 첫 걸음마를 떼는 아이처럼 걷고 또 걷는 연습을 했다. 하지만 한쪽 다리를 잃은 약자마저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장애물 투성이었다. 회사에서는 상사가 어느 날 조용히 불러서 그 다리로 계속 다닐 수 있겠냐며 명퇴를 종용하기도 했고 한 번은 회사의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10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느라 30분이나 지각하기도 했다. 뒤뚱거리며 걷는 폼을 보고 남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싫어서 언제나 똑바로 걸으려고 안간힘을 쓰다 보니 의족을 신은 부위의 피부가 쓸려서 늘 상처투성이었다. 한겨울에도 남편의 등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을 때가 많았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고난의 산을 넘으면서도 남편은 다행히 자신을 살려준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성치 않지만 제대로 걸으려는 노력은 불행 속에서 꿋꿋이 살아가려는 의지의 표출이었던 것일까? 우리 부부는 남편이 퇴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전에 아들이 그토록 선물 받고 싶어 했던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다. 비염을 앓던 아들은 항상 강아지 키우는 것을 원했지만 우리는 털이 날려 비염이 심해진다는 둥 똥오줌을 아무렇게나 싸서 더럽다는 둥 온갖 핑계를 대며 아이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다. 결국 아들을 잃고서야 아들에게 강아지를 안겨준 셈이다. 아들이 종종 봉사활동을 다녔던 유기견 보호소에 갔다가 유난히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우리를 향해 꼬리를 흔드는 녀석을 덥석 안고는 내내 뭉클했다. 녀석의 이름을 환이라고 지어주었다. 아이를 수목장한 자기 나무의 꽃말이었다. 혼자 먼 길 떠나는 아이가 행여 무서워할까. 남편이 한쪽 다리로 남아 동행한 지 10년이 지나 다시 5월이 되었다. 10살이 된 환희를 안고 이제 22살이 된 아들을 보러 가는 길을 비추는 봄 햇살은 10년 전 그날처럼 눈부셨다. 유난히 자기 나무의 분홍 꽃잎이 흐드러지게 피어 수목장 입구에서부터 한껏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었다. 개나리도 진달래도 벚꽃도 모두 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분홍색 꽃술 흔들며 숲을 물들이는 나무가 자기 나무라는 수목장 관리인의 설명을 듣는 동안 아이를 묻고 오던 날이 떠올랐다. 남편도 나도 한참 동안 말문을 닫고 눈시울을 붉혔다. 거기서 행복하니 아들? 여전히 그립구나. 사랑한다. 나의 봄 인사에 자기 나무 분홍 꽃잎이 바람결을 타고 한들한들 춤을 추었다. 품에서 잠든 환희와 자기 나무 아래서 모처럼 가족 사진을 찍고 돌아오는 길 수목장 허공위로 무언가가 내내 우리를 따라왔다. 이상으로 2020 샘터 생활수기 당선작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일기 1. 아픈 아내의 좋은 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돈이 있어도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따뜻한 마음들이 이어져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란 걸 느낀다. 어느 기초수급자 할머니 한 분은 손수 한 땀 한 땀 기어 만든 면 마스크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전달했으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여기저기 마스크를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훈훈해진다.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나에게 방진 마스크는 꼭 필요한 용품이다. 그런데 그마저도 공급이 수월하지가 않아 어쩔 수 없이 빨아 쓰는 면 마스크로 대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나보다는 병원에 가야 하는 아내가 더 걱정이었다. 아내는 루푸스와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투병 중이다. 아내는 아파 누워 있다가도 내가 퇴근을 하고 귀가하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밝게 웃으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 며칠 전 지방 현장에서 일을 하다 걱정이 되어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당신 병원 갈 날짜 다 되어 가잖아. 그땐 마스크를 써야 할 텐데. 마스크 구입했어? 가뜩이나 면역력이 약한 데다가 병원에서 전염되는 사례가 많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뜻밖이었다. 아니,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더 아픈 사람, 취약계층, 노약자들도 많을 텐데 나는 그냥 면 마스크 빨아 쓰면 될 것 같아. 병원 갈 때는 한 겹 더해서 이중으로 끼고 갈 거야. 그리고 덧붙인 아내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할 수 없는 처지잖아. 이 정도라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감사한 일이야. 강재호. 인천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50대 가장입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글쓰기가 좋아 취미로 일기처럼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글쓰기를 영원한 벗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 벗과 함께 인생의 희노애락을 논하며 행복한 동행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일기 1을 마치겠습니다.